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맞은 북한이 16일 수송기를 동원해 중국에서 의약품을 대거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이날 오전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 공항에 도착한 뒤 의약품을 싣고 같은 날 오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 항공기는 화물 중량 50톤인 인류신 76 수송기로 북한에 한해 3대만 있는 대형 수송기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에 실린 것은 모두 의약품이며 중국 측 인원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한 번에 충분한 물량은 수송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은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9일 미국 백악관에서 마그달레나 안데르센 스웨덴 총리,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성명에서 정상들이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과 유럽 안보와 다양한 글로벌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정식 가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으로 미국은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 안데르센 총리 그리고 니니스테 대통령과 총 전화 통화를 갖고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나토 30개 회원국 중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가 17일 마리우폴시에서 러시아군에 의해 고립된 아조스탈레 병력들의 전투 임무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무참모부는 이날 성명에서 마리우폴 부대들은 부여된 전투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 군사령부는 아조스탈 제철소에 주둔해 있는 부대 지휘관들에게 부대원들의 목숨을 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부는 마리우폴의 수호자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라며 그들의 업적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웅들에는 아주 특수작전부대, 우크라이나 주방위국 소속 12여단, 해병대 제30독립여단, 국경수비대, 경찰, 마리우폴의 자발적인 지원자, 마리우폴 영토수호대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터키에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터키는 두 나라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6일 앙카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선 우리는 터키에 제재를 가하는 이들이 안보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는 데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성하게 될 경우 나토는 더 이상 안보기구가 아닌 테러 대표들이 몰려있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스웨덴과 핀란드 대표단은 나토 회원 승인을 설득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스웨덴이 테러 조직의 은신처라며 테러 조직들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극초음속 무기 시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공군은 성명에서 최근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전략폭격기 B-52H가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인 AGM 183A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 미사일이 전략 폭격기에서 분리된 직후 점화돼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 무기가 원거리에서 고정되어 있고 가치가 크며 시간에 민감한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며 기동 회피가 가능해 추적과 파괴가 어려운 무기체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해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U 외교장관들은 16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6차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헝가리는 기존의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재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석유에 의존해온 헝가리는 대체 설비 등에 수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제재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합의를 도취하는 데 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수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열자가 수십만 명씩 폭증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방역 지원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한 약품 조달과 내부 통제 등에 의존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가 급속한 확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열악한 공중보건체계를 감안하면 북한 당국이 공개한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거리 근무 방식으로 한 사람당 연간 30만 달러를 벌고 있다며 IT 업계가 철저한 신분 검증을 통해 제재 위반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황해도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평안도와 함경도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5에서 20mm, 평안북도와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열자가 수십만 명씩 폭증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방역 지원 제안에 답을 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한 약품 조달과 내부 통제 등에 의존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치료제 등 외부 지원 없이 2, 3주가 지나면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하는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26만 9,510여 명의 발열자가 새로 발생하고 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말부터 16일 오후까지 북한 전역에서 발생한 발열자 수는 148만 3,060여 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총 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16일 인민군을 평양시내 모든 약국에 긴급 투입해 24시간 약품 수송과 공급 작업에 돌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당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해 신종 코로나 관련 의약품이 제때 유통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며 인민군 의무부대를 평양에 투입해 안정시키라고 명령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평양의 유 증상자는 지난 14일 하루 동안에만 83,445명으로 같은 날 북한 전역의 유 증상자의 38%를 차지할 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약품 공급 외에도 신종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지의 제약과 고려약, 의료기구 공장들을 풀가동하며 방역물자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종 민간요법과 자가격리 등 신종 코로나 지침을 주민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연일 방역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신종 코로나 관련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6일 북한에 보낸 신종 코로나 방역 협력을 위한 실무 접촉 제안과 관련해 인도적인 협력을 위해서 대북 통지문을 보냈는데 아직 북측에서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아직 통지문을 접수하지 않은데 여러 정무적인 고려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며 한국이 직접 지원하지 않게 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민간이 지원하게 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같은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오는 21일 개최되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북 방역 지원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의 대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며 제재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해선 건별로 제재 면제 신청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대북 지원 의사에 대한 북한의 답변을 특정 시점을 정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그러나 최근 핵무력 고도화에 전력 질주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의 지원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명분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일정한 어떤 긴장관계, 이것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새 정부, 그 다음에 한미 간의 어떤 국회 공조가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당장 뭔가 지원을 받고 협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지금 정치적인 계산과는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고요.
홍 실장은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 등 서방 세계의 지원을 선뜻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정 정도 주민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의존해 집단 면역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선양과 다렌 등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성에서 파견기관 관계자들에게 지난달 말부터 대북 무역상을 통해 해열제 등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단둥에 있는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 당국에 약품 구입 지시가 내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이제 들은 소식에 의하면 중국에 나와 있는 대사관 관계자들, 무역대표부 관계자들, 노동자들, 회사 관계자들한테 지시가 내려와서 중국 내에서 구할 수 있는 곳 약품을 구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필요한 게 진단 키드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닐고 위생장갑, 면봉 뭐 이런 것까지 구입하라고 지령이 내려왔다 그래요.
한국의 연합뉴스는 17일 복수의 대북 소식통의 말을 빌어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16일 오전 중국 랴오닝성 선양공항에 도착한 뒤 의약품을 싣고 같은 날 오후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방역물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중국에서 실어나른 물품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의약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런 대응에 신종 코로나 확산세를 효과적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북한 당국이 방역 대책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민심 동요를 막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외부 사회에 전폭적인 방역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2, 3주가 지나면 대규모 사망 사태가 발생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방역에 대한 물품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의 모든 부분이 부족한데 지금 확진자 늘어날 때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2, 3주 내 중증으로 진행한다든지 치료 제대로 못 받고 사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때는 시점이 2, 3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공급되지 않으면 그 피크를 지나가서 웬만한 사람은 대부분 죽고 어떻게 뾰족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차피 지원할 거면 2, 3주 내에 빨리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민심 동요를 막고자 통계 조작 같은 무리한 내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누적 발열자와 사망자 수치를 비교했을 때 치명률이 0.004%가 채 안 되는데 이는 대부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마친 한국의 치명률이 0.13%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이 전무한 북한에서 나오기 어려운 수치라는 겁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북한이 사망자 수를 사실대로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신종 코로나 발발 이후 2년여 동안 코로나 청정국임을 김정은 위원장의 치적으로 주민들에게 선전해온 데 따른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선전을 두 가지 의미로 했었는데요.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만 코로나 청정국이다 이걸 강조를 했고 중요하게는 그 업적이 김정은 치적으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담이 됐던 거죠. 그게 지금 완전 부메랑 효과입니다. 지금 돌아온 게.
조충희 소장은 북한에선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방 차원에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사망자 수를 축소 보고하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보건기구가 급속한 확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열악한 공중 보건 체계를 감안하면 북한 당국이 공개한 것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6일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르게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O는 이날 푸남 케트라팔싱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 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이 아직 신종 코로나 백신을 도입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 접종을 시작하지 않은 국가라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책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대중 사이에 급속히 확산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부가 전염병에 대응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검사 확대와 발병 사례 관리 강화, 상황별 공중보건 및 사회적 조치, 필수적인 의약품 제공, 기술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WHO는 아울러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백신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북한 당국에 제공하며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16일 기준 신종 코로나 신규 발열자가 27만 명, 사망자가 6명 발생했고 누적 사망자 56명에 누적 발열자는 150만 명에 육박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중보건 시스템이 열악한 북한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실제 코로나 발병 상황은 공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럼 소바주 전 유언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열악한 북한의 보건 시스템을 고려하면 코로나 발병이 상상한 것보다 더욱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lack of a health system to speak of, the consequence of COVID-19 in North Korea could be devastating. Well, you're talking about a
소바주 전 소장은 해열제인 아스피린과 진통제 등 기본적인 의약품이 부족하고 의료시설 내 수도, 전기 등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체 주민의 절반 가까이가 영양 부족을 겪고 있어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서 증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국가보다 더욱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코로나 백신을 도입하지 않으면서 집단 면역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점은 현 상황을 더 위험하게 한다고 소바주 전 소장은 말했습니다.
The way in most countries have developed a protection is by vaccinating the population and letting them be sick.
북한은 코로나에 노출된 뒤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집단 면역을 기대하는 일종의 게임을 하고 있으며 이는 1919년 스페인 독감 당시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북한에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접종 시기가 이미 늦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마틴 맥키 런던 미생열대 의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BOA에 대북 백신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북한 내 현 코로나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ll the vaccines in, that's not going to stop this particular wave of the pandemic because it's going to take weeks, months to get a high level of.
공중보건 전문가인 맥키 교수는 백신 접종 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기까지는 몇 주 또는 몇 달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백신 접종을 위해 필수적인 냉장 설비가 부족하다는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Yeah, cold chain you need for mRNA vaccines is much. Greater, it's you know you need colder temperatures. You need much more sophistication than you do with the standard vaccine.
맥키 교수는 파이자나 모더나 코로나 백신인 mRNA 백신을 위한 냉장 설비는 기본적인 백신보다 더욱 크고 저온이며 정교한 것이어야 한다며 북한의 같은 냉장 설비가 구비돼 있어도 mRNA 백신 프로그램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백신 냉장 설비 설치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조율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미 모니터링을 이유로 관련 지원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키 교수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발병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신속한 대북 코로나 지원이 필수적인데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최정훈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후진적인 전염병 대응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염병에 예민한 북한이 가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봉쇄와 격리인데 근본적으로 지켜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큰 난제가 있습니다. 유혈자, 의심자 이런 사람들을 일단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격리를 시키려면 일단은 식량은 대줘야 되잖아요. 그죠? 식량은 대주면서 먹고는 살게 생존을 유지하게 하면서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실제 격리 현장에서는요. 식량이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격리시킨 사람들이 내일은 배고파서 도망치거든요. 그럼 격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격리도 안 이루어지니까 북한의 그 감염병 이런 그 확산 팬데믹 상황이 제대로 멈춰질 수 없는 거죠.
최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를 가동하면서 지역별 봉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방역 정책을 고집하며 주민의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습니다. 20년 넘게 대북 지원 사업을 펼쳐온 미국 내 한 구호단체는 코로나 발병으로 인한 북한 내 2차, 3차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국제기구, 외부 의료진 등의 공백 상황에서 면역체계가 약한 당뇨, 결핵, 영양실조 환자들이 코로나에 노출되면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는 또한 북한의 이동 제한 조치가 강화하면서 가을 수확과 식량 공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코로나 발병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VOA는 이번 사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전문가 인터뷰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이 스티븐 모리슨 CSIS 국제보건정책센터 소장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모리슨 소장은 북한에서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지적하며 북한 당국이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신종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모리슨 소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선언한 지 2년 만에 북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했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주민들의 백신 미접종을 감안할 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What we're seeing is an outbreak by a variant of the virus that is operates with remarkable speed and is able to
북한에서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오미크론 변종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 이동 제한령, 이른바 락다운 조치를 앞질러 갑니다. 북한은 특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면역 보호가 없고 이전 감염으로 인한 면역 보호도 없습니다. 2,500만 인구의 북한은 현재 면역 공백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바이러스가 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질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의 통제 조치들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중국과 달리 정교하고 효과적인 락다운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락다운과 검사, 분리, 격리, 고립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죠. 물론 오미크론 변이가 너무 빨리 확산돼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이러스가 주민들 사이를 질주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까요?
The variants, you know, emerge in an uncertain process. But what you can say is when the virus has the ability to have uncontrolled transmission.
변이의 출현 과정은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이러스가 지금 북한에서와 같이 대규모 집단에서 통제 불가능한 전염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새로운 변이에게 환영 초대장을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변이가 생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인 것입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변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면역 보호가 없고 백신이 없으며 이전 감염도 없습니다. 또 매우 약하고 무너진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검사와 격리 역량도 없고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상황의 조합으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매우 우려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고 보건 체계가 열악한 상황들은 아프리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2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었는데요.
Look, Africa has 20 years of acquiring sophisticated laboratory testing capacity and service delivery.
아프리카는 20년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와 결핵 등에 대한 수준 높은 실험실과 검사 역량을 갖춰왔습니다. 오미크론이 발생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런 정교한 역량을 바탕으로 매우 신속하게 유전자 배열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죠. 북한의 경우 현재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며 극도로 취약합니다. 북한은 현실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접근법이 무기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끔찍한 오판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고해 왔습니다.
북한 당국의 어떤 대응을 조언하시겠습니까?
The current leadership in North Korea has some decisions to make. It has to rapidly decide, does it simply allow this virus to race through this?
북한 지도부가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회 곳곳을 질주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막을 것인지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그대로 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될 것입니다. 차후에 일정 수준의 면역 보호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중병을 앓고 장기간 코로나 후유증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정권의 위상에 손상이 갈 것입니다. 저는 빠른 해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년 반이나 2년 전에 해법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대유행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대유행은 일어날 것입니다. 다만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은 현실을 인정하고 백신과 항바이러스 치료약과 산소 마스크, 개인 보호 장비 등 감염자를 치료하는 데 핵심적인 의료 장비들을 북한으로 들여가는 것입니다. 북한엔 현재 좋은 선택 방안들이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고령자들과 면역이 약한 사람들을 비롯해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고 의료진에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대상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진 보호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북한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Your fragile and fragmented health system will be overrun very rapidly. So you could see collapse of the health system. You could see high infection rates among health providers.
바이러스가 국내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 취약하고 무너진 의료 체계는 매우 빠르게 압도될 것입니다. 의료 체계의 붕괴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감염률이 높으면 복합적인 영향을 초래합니다. 당뇨와 암, 고혈압 등 온갖 만성 질환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방해하고 의료 체계를 마비시키며 평균 사망률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서 코로나가 아닌 다른 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이죠.
북한은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의 백신 제공 제안을 여러 차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서 코백스가 급하게 백신을 제공할 여력이 있을까요?
I don't speak for COVAX and for the Gavi Alliance. They do have a program that is for a certain percentage of their vaccine.
나는 코백스나 세계 백신 면역연합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백스는 보유하고 있는 백신의 5%를 분쟁 상황이나 취약한 상황에 제공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분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리 큰 국가가 아닙니다. 2,500만 인구 중에 5살 미만 어린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구를 최소 두 차례 접종하고 부스터샷까지 감안해도 5천만에서 6천만 회 접종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의 백신 공급량은 1년 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함께 지난 3월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셨죠. 이 보고서에서도 북한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경고하셨는데요.
Yes, we did this work a short while ago because we recognized that there was an inevitable outbreak lying ahead. This virus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 관련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북한에서 코로나 발병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가 북한에서 나타나서 확산되는 것은 필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택지는 무엇인지, 북한 정부가 어떻게 하면 접근법을 바꿀 것인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방금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제이 스티븐 모리슨 CSIS 국제보건정책센터 소장으로부터 북한의 향후 코로나 확산 상황을 내다보고 북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살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미국 웨일 코넬 의대의 미생물, 면역학 전문가 존 무어 교수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의 새 북핵 수석대표인 김건 신임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17일 첫 전화협의를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상견례를 겸한 통화에서 양측은 최근 북한에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북한과 북핵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3일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거리 근무 방식으로 한 사람당 연간 30만 달러를 벌고 있다며 IT 업계가 철저한 신분 검증을 통해 제재 위반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정보기술 IT를 활용한 북한의 새로운 수익 활동을 공개하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 FBI는 16일 공동으로 발표한 주의보에서 북한은 고도로 훈련된 IT 인력을 전 세계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북한 국적이 아닌 것처럼 가장한 상태에서 취업하려는 시도에 경보를 울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 공공부문에 이 주의보를 발표한다며 북한 IT 노동자들과 이들의 행위 그리고 이와 연계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지정을 포함해 명예실추와 잠재적인 법적 조치의 위험성에 처하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의보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부의 경우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에 근거지를 둔 채 직접 발주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외화를 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익과 관련해서는 개인당 연간 30만 달러, 팀 단위로는 300만 달러 이상으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 수익보다 최소 10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의보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운전면허증과 사회보장카드, 여권 혹은 일부 나라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신분을 속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 IT 노동자들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IT 업계의 고임금 정책과 출근이 필요 없는 업무 관행 등을 이용해 신분을 숨긴 채 거액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모바일과 웹 전용 어플리케이션, 암호화폐 구축 작업, 일반적인 IT 지원, 그래픽 애니메이션, 온라인 도박 전용 프로그램, 모바일 게임 등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알려진 분야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수익 전액을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면서 노동자 상당수는 유엔이 금지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신형 재래식 무기 개발과 무역 부문과 직접 연계된 단체에 소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3.13 총국과 원자력 공업성 등을 IT 노동자들의 소속 기관으로 소개하고 이들은 모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의보는 관련 업계가 의도치 않게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짧은 시간 내 여러 인터넷 프로토콜, IP 주소를 번갈아 사용하고 또 사용 국가를 바꾸는 노동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IT 전문가를 추천해주는 웹사이트 등에서 허위 계정을 많이 운영하거나 중국계 은행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자주 옮기는 경우 등도 북한과의 연계성을 의심해야 할 요소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연계된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정보가 별로 없는 개발자 등도 북한 IT 노동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의보는 북한 IT 노동자와 거래할 경우 뒤따를 각종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특히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을 대신해 사이버 활동을 할 경우 그리고 북한을 대신해 IT 업계에서 활동하거나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할 경우 금융 제재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 대행인과 직간접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판매, 공급, 이전, 구매 활동을 함으로써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수익을 안기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런 권한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상당 수준의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 금융기관에 대해선 재무장관과 국무장관이 협의를 통해 미국 금융망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주의보는 북한 IT 노동자를 고의로 혹은 의도치 않게 채용하거나 고용을 도울 수 있는 프리랜서 채용회사와 전자화폐업계, 그리고 민간 기업들의 이런 활동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와 도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지원하는 건 지적 재산과 자료, 자금에 대한 탈취에서부터
명예실추, 미국과 유엔 제재를 포함한 법적 결과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 시설안보국은 지난달 18일 FBI, 재무부와 함께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이버 위협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FBI는 지난 4월 북한 정부와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지난 3월 보고된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무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내년 대외활동 예산안을 설명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박 증대를 우선 목표 중 하나로 강조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올해 동아태 지역 목표에서 북한 문제는 빠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604억 달러에 달하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대외 활동에 관한 타당성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주로 국제 안보 비확산국 예산 설명에 집중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국제 위협 감소와 수출 통제, 국경 보안, 비확산 군축 기금 프로그램 등에 2억 5,921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위협 대상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제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파트너들에게 지속해서 진화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와 금융, 민간 부문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관련 규제 준수의 즉각적인 이행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자금을 대는 금융과 물질의 흐름을 저지하는 노력으로 금융 이해 당사자들이 북한 관련 금융 거래나 자금 도용 방지를 위한 반확산 금융과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하도록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물품 교역과 이전에 관여한 선박을 식별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운 등록 기관과 관련 해양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이 사치품 같은 제재 대상의 상업 활동을 적발해 저지하고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완료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회계연도에 8,480만 달러가 책정된 국제 위협 감소 프로그램은 미국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퇴치하기 위해 해외 파트너의 역량을 증강한다고도 소개하면서 무기화가 가능한 생화학 작용제와 핵물질, 첨단 재래식 무기, 관련 지식과 장비, 기술을 구체적 위험 요소로 적시했습니다. 국제안보비확산국은 앞서 지난달 발표한 15일 자체 설명 자료를 통해 북한 정권의 고의적이고 노골적인 유엔 제재 회피 등을 막기 위해 태평양 안보 해양 교류를 설립하고 동맹과 파트너 8개국과 정보 대응 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무부 타당성 보고서는 또 비확산 군축기금 예산을 설명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도출될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비축량 제거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하도록 하는 미국의 노력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대한 자발적 기여 프로그램에 9,500만 달러를 책정하고 향후 IAEA 사찰 요원들의 북한 복귀 가능성 준비도 목적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민주주의진흥재단 NED에 3억 달러를 책정하며 NED가 중국, 벨라루스, 북한, 베네수엘라와 같은 폐쇄적 사회의 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첨단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20 회계연도에 NED에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목적으로 600만 달러를 배정했었으며 이후 규모를 더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 등은 미국 의회의 방침 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서 전혀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또 동아태 지역에 대한 외국 지원 프로그램으로 11억 5천만 달러를 책정하면서 주요 목적으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중국의 위협 대응,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의 협력 확대 등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북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사뭇 달라진 기류를 반영합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20년 제출한 2021 회계연도 같은 보고서에서 동아태 역내 목표에 북한을 가장 먼저 올리면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 압박 증대가 핵심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대북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이 제재 때문에 대북 반입이 어렵다고 주장한 농업용 트랙터 등 약 10만 달러어치의 물품이 대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위원회가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가 요청한 8개 품목의 대북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대북 제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의 모나 율 대사는 지난 3일 FAO 측에 전달해 최근 공개된 서한에서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25조 항에 따라 FAO의 서한에 명시된 물품과 서비스의 반입을 앞으로 12개월 동안 허용하게 돼 영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FAO는 지난달 21일 총 8개 품목 6만 5,624개의 물품에 대한 북한 반입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가장 고가는 2개 바퀴로 구동되는 트랙터 5대로 총 금액은 2만 5천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또 고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 3,000개 총 2만 1천 달러치와 포틀랜드 시멘트 80포대, 모판용 플라스틱 시드 6만 2,500개 등도 대북 반입 물품에 포함됐습니다. 그 밖에 양수기와 이동식 벼 탈곡기, 옥수수 탈곡기 등 농업 관련 물품이 승인됐습니다. 이들 물품은 모두 중국에서 구매되며 중국 단둥을 거쳐 북한 신의주로 들어가게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FAO와 북한 농업성 직원들이 해당 물품의 수령과 분배를 감시하게 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FAO는 내년 5월 6일까지 승인 물품을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북한의 강도 높은 국경 봉쇄 정책으로 인해 해당 물품이 단둥을 통해 신의주로 원활히 운송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현재 인도주의 품목 상당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뒤에도 중국에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의 반입 허가가 떨어졌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 장벽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 2월 제재의 영향을 주제로 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결의 2397호 이후 북한에 대한 심각한 인도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 등 인도적 품목의 수입이 크게 제한되면서 북한 내 식량 부족과 의료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장진 대사가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인도주의 민생용품 3가지 중 최소 2가지가 이번 제재 면제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인도주의 품목의 대북 반입이 막힌 주요 원인이 제재가 아닌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당시 장진 대사의 발언 직후 BOA는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품목들을 검토해 농기계와 의료장비, 수도관을 포함한 약 3,000개 품목, 수십만 개 이상의 물품이 이미 승인 판정을 받아 중국에서 대기 중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비정부기구 아그로텍 SPA는 여러 농업용 장비와 함께 중국산 농업용 트랙터를 크기별로 약 116대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신청해 이를 허가받았으며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도 트랙터와 트레일러, 예비 타이어 등의 반입을 승인받았습니다. 또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은 세계보건기구와 한국여의도순복음재단, 유진벨재단 등 여러 기구의 승인 목록에 이미 포함됐고 유엔 아동기금 등에는 수질 개선 프로젝트에 필요한 수도 파이프 등 수백만 달러어치의 장비에 대한 북한 반입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의회 내에선 새로 들어선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중국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이 시기가 인도 태평양 영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군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 의원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사안은 중국 문제에 대한 양국 협력입니다. 미국의 조약 동맹이자 아시아 지역 핵심 동맹 중 하나인 한국이 미국 내 초당적 지지를 받는 강경 대중경제 노선에 동참하는 건 미국의 이익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중국 문제가 북한 문제보다 더 시급한 사안입니다. 미 의원들은 특히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해 미국과 중국 문제를 다루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고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의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비공식 안보협의체 쿼드와 관련해 한국이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최근 VOA에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정책 재평가에 대해 고무적인 말을 했다며 새 한국 정부의 대중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의 동맹국들에 관여할 필요가 있고 중국 공산당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가하는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수 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도 최근 VOA에 이번 한일 순방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으로부터 타이완 문제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 새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여부도 중국 견제라는 맥락에서 의원들이 주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은 최근 외교위의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정치적 문제로 한국 등의 경제적 보복을 가해온 행태를 지적하며 미국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중국의 경제적 보복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외의 수단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개선될 수 있을지도 미 의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샤봇 의원은 한국,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는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집단전 해법을 마련하고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돕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 대북 정책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도 한일 관계 문제는 북한 문제만큼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하원 의원은 지난 12일 해당 청문회에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 수년간 극도로 경색됐던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며 한일 관계에 진정한 진전이 있도록 독려하는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에서 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며 21일 한국에 이어 23일 일본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어 24일에는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건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약 1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은 최근 열린 하원의 대북 청문회를 주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고 중국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이 시급한 시점에 이뤄진다며 우리 모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매우 중요한 순간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l are recognizing the incredibly important moment that we're in. You know, this could very much be an inflection point as we have a new.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이 시기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7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을 새 주미대사로 인선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미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 대표인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에 이어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유엔 주재대사에는 황준국 전 영국 주재대사가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일본이 영미권 5개국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와의 주요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로 북한 선박의 불법 횡위 단속을 꼽았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와 다양한 국방협력과 관여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방위성은 14일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에 대한 감시와 적발이 일본과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 간의 협력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날 파이브 아이즈 가입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일본과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이 보편적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 가입 여부에 대한 즉답은 피한 채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국방협력과 교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는 국제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호위함과 초계기를 한반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해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2018년 이후 해군 함정과 공군 정찰기 등을 30차례 파견해 동중국해와 일본 주변 해역에서 관련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파이브아이즈는 지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옛 소련 등 공산권 국가와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비밀정보교류협정을 체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캐나다는 1948년에 가입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1956년에 합류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파이브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포함시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루벤 갈레고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27일 프랭크 켄달 미 공군 장관 등이 참석한 청문회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 움직임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을 파이브아이즈에 가입시켜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일본, 한국의 가입에 대한 VOE의 질의에 즉답은 피했지만 두 나라를 포함한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2일 VOE의 관련 질의에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파이브아이즈 동참 관련 제안을 받은 적 없으며 구체사항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황해도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평안도와 함경도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와 함경도 5에서 20mm, 평안북도와 황해도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대체로 맑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6도, 양덕 아침 10도, 낮 24도, 신의주 아침 13도, 낮 24도, 구성 아침 12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은 21도, 강계 아침 10도, 낮 22도, 희천 아침 10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개성과 신계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22도, 개성 아침 13도, 낮 24도, 사리원 아침 14도, 낮 24도, 신계 아침 12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평강은 하루 종일 흐리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4도, 낮 25도, 장전은 아침 15도, 낮 26도, 평강 아침 9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경 남동도는 흐리다가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함경북도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흥 아침 10도, 낮 26도, 장진 아침 4도, 낮 19도, 청진 아침 9도, 낮 19도, 김책 아침 10도, 낮 21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해산 아침 5도, 낮 19도, 김영권 아침 3도, 낮 18도, 삼지연 아침 3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맑다가 오후에 흐려져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사태를 맞은 북한이 16일 수송기를 동원해 중국에서 의약품을 대거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 3대가 이날 오전 중국 랴오닝성 선양 타오셴 공항에 도착한 뒤 의약품을 싣고 같은 날 오후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 항공기는 화물 중량 50톤인 인류신 76 수송기로 북한 안에 3대만 있는 대형 수송기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에 실린 것은 모두 의약품이며 중국 측 인원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한 번에 충분한 물량을 수송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가 은항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9일 미국 백악관에서 마그달레나 안데르선 스웨덴 총리 그리고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상들이 핀란드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 신청과 유럽 안보와 다양한 글로벌 이슈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 정식 가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것으로 미국은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일 총리 그리고 니세선과 통화를 하고 나토 가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나토 30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가 17일 마리우폴시에서 러시아군에 고립된 아조스탈레 병력들의 전투 임무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이날 성명에서 마리우폴 부대들은 부여된 전투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 군사령부는 아조스탈 제철소에 주둔해 있는 부대 지휘관들에게 부대원들의 목숨을 구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는 마리우폴 수호자들은 우리 시대의 영웅들이라며 그들의 업적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영웅들에는 아조우 특수작전부대, 우크라이나 주방위군 소속 12여단, 해병대 제36 독립여단, 국경수비대, 경찰, 자발적 지원자, 마리우폴, 영토 수호도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터키에 제재 조치를 취할 경우 터키는 두 나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6일 앙카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우선 우리는 터키에 제재를 가하는 이들이 안보기구인 나토에 가입하는 데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성하게 될 경우 나토는 더 이상 안보기구가 아닌 테러 대표들이 몰려있는 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어 스웨덴과 핀란드 대표단은 나토 회원 승인을 설득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스웨덴은 테러 조직의 은신처라며 테러 조직들이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극초음속 무기 시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공군은 성명에서 최근 캘리포니아주 해안에서 전략폭격기 B-52H가 공중발사 신속 대응 무기인 AGM-183A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공군은 이 미사일이 전략폭격기에서 분리된 직후 점화돼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을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공군은 이 무기가 원거리에서 고정돼 있고 가치가 크며 시간에 민감한 표적을 공격하기 위해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하며 기동 회피가 가능해 추적과 파괴가 어려운 무기체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6차 제재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에 대해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U 외교장관들은 16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6차 제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헝가리는 기존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제재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산 석유에 의존해온 헝가리는 대체 설비 등에 수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제재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세프 보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대화가 주로 기술적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며 시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5월 18일 수요일 BOA 새벽 방송을 모두